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정말 사망으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사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그 발걸음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갈급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만나 뵙기를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겸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마음과 삶을 더욱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즉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혼과 관절과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태복음 26장 27장입니다.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무리를 죽이고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로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레이버 데이가 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또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제 마음에 한켠으론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보다 지난주 말씀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더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뭐 오늘 주신 우리가 뭐 마태복음을 쭉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뭐 맹물을 마시듯이 이렇게 밋밋하게 들려올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또그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겸손하게 받으시면 또 분명히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룟유다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오늘 본문 속에 빌라도라 하는 총독이 등장을 해서 이 빌라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은 가장 그 중심,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 주변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 주변 인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세번 부인을 했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에 가장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고, 결국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잡습니다. 이들은 그 전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늘 공모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공회로 끌어와서 신문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26장 59절을 한번 보죠.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거를 먼저 찾아내서 죽일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일 거를 결정해 놓고 이제 거짓 증거를 찾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고발했을 때, 이 공회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최적기라 생각을 하고 예수를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신문하는 내용 가운데 6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65절에는 신성 모독죄 를 이야기를 하고, 66절에 가서는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렇게 판결을 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잡은 죄수들에 대하여서 사형을 집행하거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도 재판권이 있었고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나 습관이나 율법의 문제에 대하여서 잘못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형벌을 가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지 못하고 로마의 파견을 받은 그 유대 땅을 지배하는 총독이 그 일들을 허락해야만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체형은 허락됐습니다. 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에다가 고통을 가하고 가학을 하는 어떤 그런 형벌입니다. 또 자유형, 이거는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이죠. 그 정도까지는 가능했지만 생명형, 목숨을 앗아가는 그 일들은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예를 요한복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요한복음 18장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렇죠.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이 빌라도에게 데려온 것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가 대신해서 죽여달라라는 어떤 그 부탁의 의미로 데리고 온 거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일들에 대하여서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도 마찬가지이죠. 빌라도가 아까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묻는데도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더욱 소리 질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주변 여러 인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가진 그 범죄함 그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빌라도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는 로마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3자의 입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어쩌면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인물입니다. 이 빌라도의 죄는 무엇일까요? 빌라도가 가진 잘못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양심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석방할까? 많은 부분 노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8장 38절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빌라도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라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전혀 죄를 찾지 못하였다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로마의 통치 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로마의 준법 정신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조금이나마 지키려고 했던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고 또 정직하고 또 객관적이고 로마법을 준수했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터키의 성소피아 사원에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것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빌라도의 보고서에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에 예수님의 인상이라든지 그에게서 느꼈던 여러 위엄과 어떤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빌라도가 고백한 형식으로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름 예수를 풀어주기 위하여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라도의 고백 그래서 연극으로도 이렇게 좀 많이 유명하게 알려졌던 그런 연극인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안 보셨군요. 물어본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빌라도의 고백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치 그 모놀로그처럼 맞나요? 모노드라마처럼 이렇게 혼자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런 연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정말 나중에 후대에 자기가 정말 쓴 글로써 남긴 건지 아니면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빌라도의 고백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내용과 많은 부분 흡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사도신경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다음 뭡니까?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맞습니까? 뭐죠? 참내 목사가 사도신경을 물어보고 있네. 예. 거기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에 있어서는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도 있고 또 당시 유대의 아주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많은 유대 군중들도 있는데 사도신경에는 유독 빌라도의 이름만 거론이 되어서 마치 빌라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렇게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잘못한 것은 그가 용기 있는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자기가 보기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무죄로 이렇게 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그 밀란이 일어날까, 폭동이 일어날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는 진실을 외면해 버린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방관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이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도는 거기 있는 유대 군중들에게 계속 묻습니다. 한편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하여서 바나바를 생각해내고 바라바를 생각해내고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석방해 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하여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물음으로써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묻고 있고 21절에도 무리를 권하여 21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22절에도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끝내는 24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한 마지막 행동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는 이 말입니다. 물론 빌라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일조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면하지는 사실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타협한 것, 책임을 회피한 것, 진실을 외면한 것, 그런 몇 가지의 죄목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도 그랬듯이, 또 가룟 유다를 볼 때도 그랬듯이, 이 빌라도 안에 가지는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그 본성,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가지는 그 한계와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결국 그 일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인간의 가장 한계와 무력감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빌라도를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일들에 있어서 다른 주변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이 빌라도가 가장 위험스러운 인물이요,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이 빌라도를 생각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가볍고 좀 경감시키고자 하는 현대인들이나 오늘 신앙인들의 가지는 그 가치관이나 사고가 상당히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가 가지는 심각성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에 대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한계와 자신의 무력과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느끼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가룟 유다도 동일하죠. 자기가 예수를 판 일에 대하여서 자기의 범죄한 일들을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자기의 죄를 알고 뉘우치고자 했습니다. 다만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인간된 모습을 바라볼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이 로마의 준법 정신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고, 양심적인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일 의도도 가지지 않았고, 상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의 캐릭터를 볼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상당히 쿨한 사람이죠.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결백을 쉽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주변 인물보다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가장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빌라도인 것입니다.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어요.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때 그것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건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관계할 이유나 근거를 전혀 찾을 길이 없는 인물입니다. 세상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가장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중요성과 무게감을 깨닫지 못하는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죄에 대하여서 이 빌라도가 대처하는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이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죠.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죄에 대하여서 심히 통곡하며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다면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절망 상태에서 가장 인간의 처절한 그 상태를 감지하는 상태까지 갔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그 근처도 가지 못한 것이죠. 인간의 인간된 모습조차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교양 있고 또 상당히 준법 정신이 철저하고 양심을 아주 높은 가치관으로 여기고 정직하고 사회 속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참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사람들이죠. 기독교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반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관대하고 또 포용력이 있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입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한 여러 사회 복지에도 관여하고 선행을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잘 포장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전도하기 힘든 대상이죠. 복음으로 접근하기 가장 힘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죠. 헌금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종교의 행위들로 나를 포장하고 많은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십자가로 가는 과정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괜찮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그것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이죠.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과 모습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해결 방법도 상당히 간편한 것이죠. 마치 빌라도가 물에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도 헌금을 하고 그저 주일날 예배 나오고 그런 것으로 내가 이미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들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너무나 우리들은 너무나 의지가 약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의 힘으로 헤쳐나갈 용기가 없고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붙잡기 위하여서 기독교에 심취해 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내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뭔가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약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으면서도 자신의 강함을 나름대로 증명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누구처럼 눈물 질질 짜면서 막 아쉬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난 이런 식으로는 신앙생활을 안 해 하면서 뭔가 자신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약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또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의지할 분 앞에 겸손히 엎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게 바라보는 사람의 인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학을 보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전체를 조직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성경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조직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교회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잠깐 생각해 볼 때 그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을 두고 볼 때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또 인간에 대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자신의 죄성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크게 깨달았던 사람이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서 구원함을 입은 그런 베드로입니다.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에 대하여서 모두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크게 깨달음으로써 인간이 가지는 죄성에 대하여서 일부분 감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론에까지는 그의 이해와 그의 발걸음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 이 빌라도라는 이 인물은 신론에 대하여서나 인간론에 대하여서나 또 기독론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신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으며 인간은 누군가? 그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우리된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어느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앞에 선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 가운데 우리가 전혀 마치 십자가가 없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나마라도 이렇게 금요 찬양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만한 어떤 갈급함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안을 얻고 안심하고 합리화시키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 안에 십자가가 얼마나 큰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선 이 빌라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인간된 모습을 가장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올바르게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먼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